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단결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어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만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종가에 비해 7.3%, 선전지수는 8.3%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 뒤 30분 만에 이처럼 폭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당국은 오늘도 주식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사태는 투자자들이 새해 첫 개장일인 지난 4일 폭락 현상을 본 뒤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는 아시아 환율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0.51%까지 떨어져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새로 건설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어제 민간 항공기 두 대가 시험 착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착륙은 인공섬에 건설된 활주로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해 베트남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간척 작업과 기지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사법부에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공격한 시위대를 즉각 기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어제 사법부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공격의 주동자들과 공격범들을 처벌해 이란의 명예와 국가안보 손상과 모욕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는 지난 주말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당국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를 처형한 데 반발한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즉각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사우디의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 지부티가 이에 동참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이란과의 관계를 격화시키고 쿠웨이트는 자국 대사 소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지난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직중 공습을 가해 약 2,500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당수 지역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군이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 서부 라마디 지역에서는 일부 ISIL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워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이 민간인들을 처형하거나 일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숨진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최신작인 더 포스 어웨이큰스가 북미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더 포스 어웨이큰스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사는 이 영화가 개봉 3주 만인 어제 지난 2009년 영화 아바타가 국내에서 세운 기록 7억 6,050만 달러의 티켓 판매 수익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5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역대 흥행 기록을 세웠던 아바타와 타이타닉, 주라기 공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어 곧 종전 기록들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8일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미국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is not consistent with North
Korea.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20여 분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이 결코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건 물론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신성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한 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 김장수 한국 주중대사가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외교단 신년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김장수 주중대사는 동계기에 왕이 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안보리 협의 등에서 한국 정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윤병세 외교장관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중견국 협의체 믹타 의장국인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 사이 차관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시카네 키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등 6자회담 관련국 수석대표들과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의 약속과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두 지도자는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대해 단합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함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2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미한 국방 한라인 직통 전화로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근본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미한 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6일 전화통화에 이어 직접 만남을 갖고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과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힙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전개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한 장관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두 나라 국방장관이 양국군 최고 선임 지휘관을 배석시켜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이어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서 한 장관은 한국군의 킬체인,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위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일 즉 8일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재개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고위급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이번 조치로 남북 갈등이 크게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은 북한 군부가 확성기 조준 사격 등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8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한국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대북 지원과 남북 간 민간 교류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사업 등은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국민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인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일 성명에서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영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미국의 결의만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 정권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오로지 국제 의무와 결의를 준수할 때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is not consistent with North Korean claims of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기술 혹은 군사 전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의 관리들이 이미 한국, 일본의 당국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6일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는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of 26.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20945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셀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n line with this commitment 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f this violat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begin to work immediately.
로셀리 대사는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그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안 20945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재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안보리가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들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결의안을 통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안보리의 확약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며 영내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underground nuclear test announc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6th January is a deeply troubling.
반 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단합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다며 이번에도 핵실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활동을 중단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관련 당사국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태 진전을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과거 세 차례 핵실험 때마다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특히 이번 핵실험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종 승인하에 이뤄진 만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e is now unequivocally linked his name with the tes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뉴콤 씨는 그동안 유엔 일부 회원국들이 특정인의 이름을 제재 결의안에 넣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김 위원장 소유의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소유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력해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th EU and the US potentially can identify a lot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미국과 유럽은 각각 제재 대상을 공유해 관리해야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다른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뭐 흔히 하는 말이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게 없다. 대북 제재할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미국의 여러 나라, 뭐 이란, 심지어 버마, 시리아, 짐바브웨, 뭐 벨라라시, 벨라루스, 뭐 러시아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한 대북 제재보다도 미국의 대북한 제재 수위는 아주 낮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이나 기관 등을 함께 고립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 카드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매년 1억 달러의 현금이 건네지는 개성공단을 단호히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한 대북 확성기를 끄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24시간도 안 지났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도 확성기조차도 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게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6일 더 데일리 시그널 신문기고문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발칸이나 미얀마, 쿠바, 이란과 짐바브웨보다 대북 제재 수위가 훨씬 낮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돕거나 돈 세탁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는 물론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정부나 기관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에 맞서 각각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 포기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핵무기 보유를 늘리는 미치광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경선 기간 동안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미국의 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은 이번 실험은 위협을 무시하면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절망적인 실패였다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북한의 잔인한 정권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 징후로 지칭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 시리아, 특히 이란에 대해 취한 입장은 전 세계 독재자들과 폭군들에게 오랫동안 나쁜 행동을 하면 미국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이번 실험이 종종 잊혀지곤 하는 미치광이가 세상에 얼마나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동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장한 미치광이 김정은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칸소 출신의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김 씨 정권의 일련의 도발 중 가장 뻔뻔하다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의 유사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때문에 또 다른 핵 무장한 미치광이 정권이 생길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극적으로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도발하고 미국이 다른 곳에 정신을 쏟으면 그 틈을 이용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맥 손베리 의원은 북한이 폭발시킨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과 이란, 러시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의원은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도입하는 등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실험이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실험을 감행 직전까지 숨기기 위해 이른바 곁가지 갱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6일 실시한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중폭 핵분열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실패한 실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핵융합 원리를 이용한 진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폭발력이 적어도 10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모두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사용해 일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강화시킨 수소폭탄 전 단계의 증폭 핵분열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킬로톤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측정된 위력은 6킬로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나마 실험이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증폭 핵탄이라고 해도 그게 지진 규모로 추정되는 킬로톤 수로 이제 환산됐을 때 너무 작다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2.5를 하는데 이번에 6킬로톤 정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도 북한이 이번에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번 핵 실험이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령을 하달한 지 22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3차 핵 실험 때와 같은 기술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실험 장소로 쓰인 갱도가 견딜 만한 수준으로 증폭 핵 분열탄을 경량화해 실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정확한 지점에 대해 2차와 3차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2번 서쪽 갱도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이른바 격가지 갱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의 동쪽과 서쪽에 니은자 모양의 지하 갱도를 뚫고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 2차와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실시했고 이후 남쪽과 북서쪽에 갱도를 추가로 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번 동쪽 갱도는 폐쇄돼 있고 2번 서쪽 갱도와 3번 남쪽 갱도는 실험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3개의 주 갱도가 있지만 주 갱도를 활용해 새롭게 파고 들어간 격가지 갱도가 몇 개가 더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엔 핵실험 장소로 주 갱도를 사용하면서 관측 장비 등을 갱도 밖에 노출시켜 위성을 통한 사전 탐지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미리 곁가지 갱도 내부에 관측 장비를 설치해 사전 노출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전 노출 없이 기습적으로 실험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극대화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폭발력이 너무 약했다며 그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소탄, 수소폭탄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이 수소탄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수소탄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원자폭탄의 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탄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더욱 어렵고요. 원자폭탄은 기본적으로 그 소위 핵분열이라고 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무거운 핵이 둘로 갈라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
수소탄은 핵융합이라고요.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둘로 합쳐질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폭탄으로 됐을 때 그 성능이라든지 그 위력은 원자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위력 면에서 보면은요, 원자폭탄은 대략적으로 TNT 킬로톤 수준으로 20 내지 30 킬로톤 수준으로 됩니다만 수소탄은 그거보다 대략 10배 이상 높아서 수백 내지 수천 킬로톤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개발을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가, 자료가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측한 지진 규모를 봤을 때 지난번 제3차 핵실험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진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폭발력 관점에서만 보면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력만으로 수소탄 여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발력으로 수소폭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소탄이다, 수소폭탄이다라고 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원자폭탄보다는 그 위력이 10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폭탄을 저희들은 수소폭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폭탄과 그 원자폭탄의 큰 차이점이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둘러 합치는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융합에 필요한 필수 물질들이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핵융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핵융합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핵융합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이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도 수소탄인지 아닌지는 분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실험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성공을 했다면 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대개는 다 수소탄을 개발하려고 이제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력을 하게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대개는 다 중간 단계의 폭탄을 거쳤습니다. 그 중간 단계의 폭탄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증폭 핵 분열탄입니다.
네.
이 증폭 핵 분열탄은 소위 얘기하는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한 1.5세대 정도의 핵폭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수소탄 규모로 가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폭 핵 분열탄 정도 수준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핵 융합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그 제4차 핵실험이 증폭 핵 분열탄 정도 규모의 그런 실험이었다고 치면 그 본격적인 그런 그 2단계 수소폭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나라들의 예를 봐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것은 뭐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까지 그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대략 뭐 한 과거에는 또 기술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덜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 한 5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매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적인 순수 기술로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소폭탄까지 이르려면은 통상적인 그런 그 5 내지 10년 기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탄도 작게 만들어서 멀리 쏘아 보내는 데 있어서 원자폭탄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증폭 그 핵분열탄의 경우에는 핵융합 현상을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작은 양의 즉 무게가 가벼운 양의 핵물질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규모 정도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핵무기를 보다 더 가볍게 소형화한다는 관점에서 이 증폭 핵분열탄 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조건우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수소폭탄의 원리와 위력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폭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지난 1952년 미국이 처음 개발한 핵무기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력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세 차례 실험을 실시한 원자폭탄의 위력이 10킬로톤 내지 20킬로톤 수준인 반면 수소폭탄은 이보다 100배 강한 1메가톤 이상의 위력을 갖습니다. 원자폭탄이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수소폭탄은 이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삼아 폭발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폭약은 TNT를 기준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데 TNT 1톤을 기준으로 볼 때 원자탄은 1000톤 단위, 수소탄은 100만 톤 단위의 위력입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설명입니다.
수소폭탄의 기폭장치가 바로 소형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면은 소형 원자폭탄으로 그 삼중수소나 중수소와 리튬 같은 수소폭탄의 연료를 분열시키려고 하면은 작으면서도 폭발력이 강해야 되는데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이용하는 이유는 핵분열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핵융합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고온 고압을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폭발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또한 핵융합 반응으로 중성자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핵분열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인 임계 질량도 없어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소폭탄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폭탄은 핵분열 반응에 이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초고온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핵병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당시 옛소련이 북극 해군도 노바야제물라 제도에서 실시한 수소탄의 경우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3,800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핵실험은 1,000km 바깥에서도 폭발이 보였고 폭탄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았으며 1,000km 떨어진 핀란드에서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수소폭탄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분열이 가능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야 합니다. 수소폭탄은 기술적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지 3, 4년쯤 지나면 제조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 7년 만에, 옛소련은 6년 만에, 또 중국은 3년 만에 각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도 수소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서울 시민들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지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계속 특집 뉴스가 방송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저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거리 고층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온통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뉴스로 뒤덮여 있지만 거리 시민들에게는 그 화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뉴스 화면이나 거리의 신문 게시판 앞에서도 뭐 예상했던 소식이다, 북한다운 행동이다 등 무덤덤한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이 못마땅하고 화도 나지만 일상을 바꿔 놓을 것 같은 그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 북한으로 지원되는 물자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는 거센데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관련 논평을 내고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정치권 각 정당의 관련 성명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이 주장한 일명 자체 핵 무장놀이입니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국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까지 북핵 해법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핵을 갖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의원들의 관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비핵화가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이 핵무장론 발언 큰 여파를 남기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유철 대표의 발언을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들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다. 이런 내용의 서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1992년 남북이 공동으로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한국이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핵무장론 주장으로 파문이 일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개인의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후에 한국과 일본이 동해상의 대기 수집과 분석에 바쁜 분위기라죠?
네. 일본 방위성은 연이틀 자위대 항공기를 투입해서 공중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상 선박 항공기를 동원해서 포집한 동해상 대기 물질 분석에 나서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핵실험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기 중에 방사능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또 대기를 통해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 포집된 대기 속에 남아있는지를 알면 핵실험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출을 예상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제논, 크립톤, 헬륨, 리튬 이런 겁니다. 대기 물질 중에 제논이 많으면 핵폭탄이고 크립톤이 많으면 우라늄,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이라면 헬륨과 리튬이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늘 밤부터 일체로 포집해놓은 대기 물질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이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전역에 130여 곳의 무인 관측소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 가동해서 지역별 대기 중 방사능 물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발 더 빨리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오늘 오후에 자위대 항공기가 수집한 동해상의 대기 분석 결과 인공 방사능 물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논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겨울의 추위를 제대로 즐겨보자는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라는데요. 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북한의 핵실험에게도 차분하기만 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제대로 즐겨보겠다고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면 참 강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것이 군사 분계선이 가까운 강원도 화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은 지난 화요일부터 이 따뜻한 겨울에서 찬 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강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를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화천 사람들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한파주의보에 웃음을 되찾은 겁니다. 인근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가 취소됐고요. 평창의 송어축제도 예전만은 못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충청북도 영동에서 국제 빙벽대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제 대회 취소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날씨 탓입니다. 그래서 화천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화천강이 꽁꽁 얼었다는 소식, 한파주의보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는 소식에 화천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걱정을 불식시키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 어떤 축제인지 궁금한데요. 좀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화천군은 북한 강원도 김화군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로 본다면 뭐 34km 남북 간의 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5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인구는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난 2003년부터 이 화천을 가로지르고 있는 강을 올려서 겨울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강 아래 산천어를 풀어놓고요. 관광객들에게 얼음 구멍을 내고 얼음 낚시를 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22만 명 정도 찾았었는데 20여 일 동안 축제가 열리는데 지난해, 그지난해 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국의 대표 겨울 축제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23억 원 정도, 191만 달러 정도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났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1억 6,600만 달러로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이 화천 지역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면 또 그 다음 겨울을 준비하면서 1년을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겨울 때문에 맨날 그 화천강의 얼음 두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개장일은 9일날로 정해놓고 안전기준이 미달돼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오늘 얼음 두께가 24cm를 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화색을 터진 겁니다.
네.
지난 12월 말에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이미 6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오겠다고 예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화천군은 손님들을 맞이할 화천 군민 자원봉사단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